할렐루야. 우리 네 분 이상씩 인사 좀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회복을 위한 일곱 가지 질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질문은 너무도 우리 기독교 사회에 잘 알려진 질문이면서 또 유명한 대답이 등장을 하죠. 실질적으로 오늘 질문은 예수님이 두 번을 합니다. 한 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묻죠. 그리고 거기에 꺼내놓은 대답이 갖는 교회적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그 질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은 주님이 그 질문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장소적 문제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빌립보는 다른 장소입니다. 이름이 유사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지명이에요. 근데 이 장소가 왜 중요하냐? 이 지명이 갖는 이유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실은 두 인물의 이름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여기는 홀몬산 끝자락에 그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지역을 한번 가서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각종 우상을 섬기던 신전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그 왕이 헤롯이죠. 그 헤롯은 로마의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분봉왕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아버지 이름을 따서 행세를 했죠. 그래서 성경은 헷갈리게 여러 헤롯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다 같은 인물이 아니고 아버지 헤롯, 아들 헤롯 다 달라요. 여기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통치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필립이라는 인물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따요. 빌립, 자기 이름을 따고 또 헤롯 왕가는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의 줄타기의 명수예요. 그래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잘 아부를 해서 정권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땁니다. 그 둘을 붙여놓으니까 뭐가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황제,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요. 헤롯이. 그래서 그 지명 자체도 이름을 바꿔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그 안에는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분향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 전에 사실 그 지역은 고대로부터 가나안 시절부터 바알을 섬기던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 뿌리가 우상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가면 그 판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그 풍요의 신들을 섬기곤 했죠. 이런 여러 가지 그 혼탁한 가치가 모여 있는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 도시를 지배하는 논리는 철저하게 로마의 논리입니다. 황제의 논리예요. 그래서 뭐가 선이냐면 힘이 선입니다. 돈의 정의, 돈이 정의입니다.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도시예요. 지금 이 한복판에 주님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의 자기를 향한 평판을 묻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14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뭐 여러 명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요한 다 사실은 통틀어서 선지자 그룹으로 소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뭘로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조금 관점이 틀려요. 유대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이름을 딱 떠오르는 순간 같이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능력과 기적이에요. 즉,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과 기적이 연상되는 선지자 중에 한 인물로 이해를 가졌을까? 그것이 바로 그 시대 정신이면서 동시에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가 가졌던 황제의 논리, 로마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절묘하게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갖는 인식마저도 뭔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절실함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 선지자 같은 인물로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가졌다는 거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논리가 그랬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냄새와 일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서울,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고 어떤 시대입니까? 말 그대로 황제의 논리만 통용되는 시대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무당집에 가면 십자가 놓고 십자가의 주제가 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줘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큰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이해를 해서 찾아오는 고객 구미에 맞추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줘요. 그건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와 관점이 틀리죠.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비틀려진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즉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절실한 성공과 문제 해결과 어떤 효과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에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은 정확히 하는데 우리 내면의 욕망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를 빙자해서 성공을 추구하고 효과를 추구하고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그것이 기독교가 약속하고 제공하는 목적인 마냥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엘리야나 예레미야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오늘날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그 유명한 베드로가 10점 만점에 10점짜리 대답을 해요. 100점짜리 대답을 해요. 자, 그 대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대답은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정수를 제공하는, 복음의 핵심을 제공하는 고백이면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고백이, 이 대답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녹아져 있어요.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적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적어도 녹아져 있는가 하면 두 개의 의미가 녹아져 있어요. 첫째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기로 했던 바로 하나님의 종,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주는 이라는 말은 로드라는 그 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인칭 대명사예요. 당신은 그 뜻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당신은 온전히 인간이십니다. 왜? 그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은 온전한 인간입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여기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아울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은 적어도 내재적 영적인 충만한 초월적 존재에게만 표현되는 단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재적 생명이 충만한 초월적 존재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말은 곧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 되죠. 참된 신이, 참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동시에 고백하는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동시에 그분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그분이 오신 목적까지를 이 고백 속에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자, 이 대답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늘 문제가 되는 설명을 하십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가 시작. 아멘. 자, 바로 이 예수님의 설명이 2000년 기독교사의 논란을 일으켰던 캐톨릭과 개신교가 맞부딪혔던 해석의 분수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그 논란의 원인이 뭔가를 구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초점이 뭔가를, 우리는 논란을 시비 걸 이유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현대교회, 오늘 우리 개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 초점을 같이 붙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십시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누구라? 베드로라. 앞으로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너는 베드로라. 원문을 보면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남성 명사를 썼어요. 너는 베드로라.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개신교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캐톨릭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극명하게 해석적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또 앞을 보실까요? 내가 뭐 위에요? 이 반석. 거기서 이라는 말은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면 그럼 뭘 받는 얘기일까요? 문법의 상식선에서 놓고 해석을 하자면 뭘 받았을까요? 이것이 지시대명사라면 앞에 베드로라는 인물을 받은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죠? 예. 네. 너무 해석의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근데 이 반석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페트라, 여성 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캐톨릭은 이 반석을 누구로 인정을 했는가 하면 앞에 베드로라는 인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반석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의 기초가 누가 됩니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신학적 논리를 발전시켜서 심지어는 교황 무오설까지 만들어내요. 교황은 무하다. 오류가 없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지 않았느냐라는 신학적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반발을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앞에 단어와 성이 틀리고 단어 자체가 틀리지 않느냐. 앞에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 페트로스라고 돼 있고 즉 이 반석의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돼 있어요. 여성 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앞에 베드로라는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그가 꺼내놓았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개신교는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 두 해석을 놓고 여러분 정직하게 문법적인 흐름상 상식선으로 놓고 볼 때 캐톨릭의 해석이 자연스러워요? 개신교의 해석이 자연스러워요? 예?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 해석이 더 자연스러워요? 캐톨릭의 해석이 더 문맥적으로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 반석은 앞에 자연인인 베드로를 받는 지시대명사가 있는 걸로 보아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이클 윌킨스라는 분의 그 해석을 참고하게 되었어요. 이 마이클 윌킨스라는 분은 이 주경학자인데 이분의 글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분도 이 반석 위에를 베드로 자연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하고 해석이 똑같은 거예요? 캐톨릭과 해석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해 못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선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쪽으로 해석을 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맥적인 문법적인 흐름으로 봐서 이 말을 마이클 윌킨스는 언어 유의로 봅니다. 앞에 자연인 베드로를 받는 것인데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없으니까는 자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는 게 좋은 문장이에요. 문장의 표현을 달리 쓰는 게 좋은 문장이에요. 다르게 쓰는 게 좋은 문장이죠. 표현을 달리 하다 보니까 성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을지라도 이 문법이나 문맥은 앞에 자연인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어디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을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좀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괄호 안에 시작.
자, 여길 보십시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아니 시몬을 처음 만나는 현장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아니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는 순간 그 자연인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어느 거리에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개똥이, 소똥이 같은 이름이에요. 철수, 영이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시몬 속에 예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반석이라는 그림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개바라 하리라가 아니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여길 보실까요? 지금 개바라는 뜻입니까? 장차 개바라는 뜻입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가 지금은 비록 흙먼지더미에 묻혀서 어디나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네 속에 반석 같은 조건을 발견했다, 그 말이 아니라 반석을 만들겠다. 그 계획을 누구를 향하여 가지신 겁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장차 너는 개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개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페트로스, 페트라 같은 말이에요. 고대 언어학자들은 이 두 단어를 구분 없이 사실은 썼어요. 페트로스나 페트라나. 자, 그런데 이 관점을 놓고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보세요. 16장 보시면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라스, 베드로라. 페트로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페트로,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연인 베드로를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데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까?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맞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 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상교회 올 필요 없어요. 교회는 무디의 말처럼 재생하는 쓰레기통이라고 그랬어요. 불편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다 된 사람, 잘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오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누구 같은 사람이 오는 데입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니, 장차 개바가 될 사람. 자, 이 베드로가 이 10점짜리, 아니 100점짜리 고백을 하고서도 즉시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21절을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시작.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멋지고 100점짜리 대답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고 죽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옆으로 제낀 거예요.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붙잡고 옆으로 밀치면서 왜 이러십니까?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 갑자기 죽겠다는 말이 웬 말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로다? 여기 넘어지게라는 말이 스칸달론이라고 돼 있어요. 스칸달론.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스캔들 알죠? 스칸달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조금 아까까지는 무슨 돌이었어요? 반석이었어요. 그런데 즉시 뭐가 돼요? 스칸달론. 걸림돌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들어와서 뭐가 되는 공간입니까? 반석이 되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내용을 보면 성도다운 구석이 보이나요? 교회 안에서 별별 짓들을 다 했잖아요. 헌금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심지어는 성찬을 먼저 먹겠다고 싸우질 않나?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오질 않나? 그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합니까?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었던 시대는 없죠. 뉴스마다 뻥뻥 터질 때마다 그 주역의 한복판에 교회가 빠졌던 적이 있나요? 목사 장로가 빠졌던 적이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교회가 뭐 그러냐?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혼이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아, 쟤만 좀 없으면. 아, 저런 인간은 왜 교회를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몬 같은 사람들, 스칸달론, 걸림돌 같은 인생들이 와서 뭐로 바뀌는 공동체예요? 반석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교회가 갖는 이중성의 신비라고요. 여기 다 완성된 사람, 멀쩡한 사람 여기 올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직통으로 올라가세요. 그런 사람은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교회라는 데는 오만 세상의 진상들이 모여가지고 반석이 되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 여러분 옆에 두신 것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두신 거예요.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용납을 배우게 하시고 안아줌을 배우게 하시고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봐야 인간이 되잖아요. 한 사람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할 만한 모양이죠? 늘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애들 때문에 속 썩어보고 부부 때문에 갈등을 겪으면서 또 털고 또 화목하고 또 싸우고 그러는 가운데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는 바람 가는 바람 다 통하는 아주 넉넉한 사람이 되죠. 교회가 바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긴 잘난 사람, 완성된 사람 올 이유가 없는 공동체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교회 안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뭐 하나 변변한 게 신통한 게 있나. 질질 새고 비효율적인 데다가 이상한 거 투성이에요. 교회 안에는. 그런데 그런 군상들이 모여서 반석이 되어가는 곳이 여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또 이런 100점짜리 고백을 하고도 무너집니까? 얘들은 다 선생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가식으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진심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파악한 베드로의 수준은 야, 넌 다 울기 전 세 번이다. 그게 예수님이 파악한 베드로의 수준이에요. 베드로는 자기를 몰랐던 거죠. 인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넘어진 후에야 네가 네 형제를 굳게 하리라. 그래서 아주 소리도 없이 박살이 난 다음에서야 베드로가 다시 사도로 회복이 됩니다. 다시 진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인생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은 고백이라고 해석을 하든 인물로 해석하든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문맥적으로는 카톨릭이 해석해 왔던 임무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주장하는 결론과 우리가 해석하는 이유는 틀리죠. 그런 죄인들, 못난이들, 스칸달론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멩이들이 들어와서 옥석으로 바뀌어지고 보석으로 깎아지고 반석이 되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공정기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분의 열심으로 이 작업을 해가신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 얼굴 보세요. 필요한 사람이 교회, 전부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앉게 하시고 붙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선생님 붙여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뵐 때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인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술 먹고 애매기는 남편들한테 큰절하세요. 당신이 나 만드느라고 그 몸에도 안 맞는 술을 매일 먹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고맙다고. 그리고 오바이트하면 막 등 두들겨 주시고. 바로 그것이 교회가 갖는 이중성이면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스칸달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반석이 되어가는 공동체, 장차 개발하리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다시 한번 붙들려 회복과 성숙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다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옳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흙먼지 투성이에 부족한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반석으로 명명해 주시고 그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주신 목적지처럼 내 속에 먼저 이 회복과 이 성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나 때문에 불편해했던 그리고 내가 불편해했던 모든 관계가 그 성숙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반석으로 깎아지는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가 갖는 모순 같은 이중성이면서 신비입니다.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